오늘의 제목은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이고 또 주님의 품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주님의 어깨에 기대고 혹은 무등을 타고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승리의 길 그곳에 목격자가 되고 참여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를 따라서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께 참 의지하는 마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받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손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보호막 그리고 울타리가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는 양떼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수시로 시시때때로 이 양떼를 빼내어 가려는 사탄을 향하여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다 하겠습니다. 양떼를 향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지켜주겠다. 사탄을 향하여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양을 뺏어가지 못한다 경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양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절대로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유지하시고 보존해 나가시고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손에 비유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손의 위력을 체험한 제자가 있으니 바로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다른 서신에도 기록이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급하게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저녁인데 새벽 서너시경 이제 제자들이 탄 배 그곳에 풍랑이 몰아쳐오고 뱃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고 걸어오시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인 줄 아는데 이제 주님인 줄 알고 베드로가 내게 오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일렁이는 풍랑을 보면서 겁을 먹게 되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죠. 바로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의 말씀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허우적거리던 베드로가 내민 손을 꽉 붙잡은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주셨다.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죠. 주님 손 내밀어 주시면 우리 손 굳게 잡아 주시면 그래서 배 위로 끌어올려 주심으로 이제 풍랑은 멈추는 것입니다. 이 손의 위력을 또 체험한 이가 있으니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고 이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 살려달라고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어버린 겁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이미 이제 장례곡이 연주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주권자이시기에 주님께서 이 상황이 종료되었다, 끝났다 하지 않는 한 상황은 결코 종료된 것이 아니다.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주님의 손에 잡히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것입니다. 폭풍우 속 바다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주님이 잡으시니 건져 올려졌고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딸도 주님의 손에 붙잡히니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손잡아주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잡아주시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 길은 주님 손에 붙들리는 것,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 그것 한 가지뿐입니다. 오직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이렇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예를 해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서예를 배우는데 붓을 들고 아무리 그으려고 해도 삐뚤빼뚤 모양이 나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딱 한마디 하십니다. 손에서 힘 빼라. 제가 하려고 하니 삐뚤빼뚤인데 힘 다 빼고 선생님이 잡아주시니 아주 멋진 글씨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 손이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 생각할 때 그것은 육체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육체는 성화되지 않은 일사람이 사로잡고 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내 손이 주님의 의지로 움직일 때 나에게 붙어있지만 주님의 손,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물맷돌을 쥔 손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의 손이 육체에 붙들리니 자기 육체의 지체가 되니 자신의 죄를 숨기고자 자신의 흉복을 죽이고자 모략의 계략의 편지를 쓰는 사악한 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한 사람의 손이 육체에 붙들릴 때는 이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요압이죠. 그는 목숨 바쳐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나 이 사건 이후에 그의 부하들은 왕이기 때문에 따르기는 하나 나중에 가서 보면 이때 이미 마음이 다 떠나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식들 마음도 다 떠나게 되고 자신의 욕심에 사로잡혀 음모의 편지를 쓰는 사람을 어떻게 따르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때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의 인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손일지라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자신의 육체의 지체가 될 때에는 이러한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또 베드로가 이러한 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실 그때에 자기 분노의 도구가 된 손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요한복음은 그 제자가 베드로라고 실명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던 손이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행전 9장 41절 말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드려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사도 바울의 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자기 육체의 손일 때, 자기 의의 손일 때, 자기 열심의 손일 때 그의 손은 교회를 파괴하는 사단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다.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남의 손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된 이후 주님을 강력하게 체험하고 나서 그의 손은 이러한 손이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큰 흉년이 나고 예루살렘 교회도 큰 위기에 닥쳤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구제금을 모으고 그 구제금을 보내는데 굳이 성경은 그의 손에 들려 보냈다, 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손, 구제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니 또 어떠한 손이 되는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교육하시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표준이 될 성경을 쓰는 주님의 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체가 아닌 온전히 내어드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지체, 주님의 손이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은혜의 발걸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손이, 자신의 손이 주님께 붙들려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는 그 삶 속에 고난이 올지라도, 역경이 올지라도, 고통이 주어질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주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오랫동안 공들였던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산되고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멀쩡하게 잘 됐던 사업이 까닭 모르게 흔들리기도 하고, 걱정 없다 안심하던 직장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건강하다 했는데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안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놀라지 말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획이 깨어지는 그때에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내가 이루어 놓았다 했던 이 평안이 무너지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쇠약해진 그때 하나님의 강건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좌절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손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손 붙들려 주님의 손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13절이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내 손을 주님께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을 주님께 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마침내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그것을 붙들게 됩니다. 마약하는 손이 되고 파괴하는 손이 되고 전쟁을 일으키는 손이 됩니다. 거짓 기사를 쓰는 사이비 언론 기자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맹꽁이 시리즈 같은 그런 양떼를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가는 거짓 음모론을 쓰는 악마의 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때에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사랑의 손이 되고 기도의 손이 되고 섬김의 손이 되고 위로의 손이 되고 용기를 주는 손이 되고 누군가의 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어떠한 세력도 사단조차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울타리를 주님은 쳐주십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다. 온전히 주님께 내어맡겨 주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쓰시기 위해 더 많이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의지하는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주님의 품에 기대는 것이다. 주님의 품, 주님의 가슴에 기대는 것이다.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이사야서는 메시아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메시아의 품, 가장 안전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메시아의 품을, 주님의 품을 다른 의미로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욥기 38장 36절은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그 가슴 속에, 그 품에 지혜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는 이제 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특이한 기록이 있습니다.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열두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사도 요한이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했습니다. 주님의 가슴, 주님의 품, 주님의 보호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곳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전수받는 곳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곳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 머리로 교육을 받았다면 사도 요한은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을 이해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 배운 제자들은 십자가의 현장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가슴으로 배웠던 사도 요한, 이 한 사람만이 남자 사도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그 십자가 밑을 지켰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배운 사람과 가슴으로 배운 사람의 차이다. 율법학자들은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그 가슴으로 가르치고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머리로만 읽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게 됩니다. 이 성경을 가슴으로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게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었다는 것은 지혜와 학문의 보화를 예수님 가슴 깊은 셈에서 길어 올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는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있을 그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된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가슴에 안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말씀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세 번째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바람. 그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장소이고 주님과 방해받지 않는 가장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다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 7편도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진정한 예배의 장소를 그의 발 앞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보게 되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진정한 경배의 장소가 바로 발 앞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을 했던 여인이 있으니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이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며 가장 친밀한 영적인 교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주의 발 아래 말씀을 받는 성도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는 성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 이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 바로 그 백성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백성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는 또한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능력, 바로 싸매시고 꿰매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30절은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양,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발 아래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나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발 앞에 있는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가? 내 손이 주님 손 안에 있는가?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고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이제 주님의 어깨에 기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까지 폭풍마저 잠잠케 하시는 신적인 권능을 보이자 수많은 이들이 주님을 따라옵니다. 로마 군 당국도 긴장하여 주시합니다. 이 사람이 잠시 동안 많은 사람을 열광시켰다가 사라져버렸던 수많은 카리스마 지도자 중에 한 명일 것인가 아니면 이 나사렛 목수 출신의 이 사람이 진정 메시아일 것인가? 숨죽이며 관찰하며 주시를 했죠. 그러다가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그 묻는 시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앞부분에 보게 되면 수전절이 이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전절은 이제 중간기 역사상 처음으로 더럽혀진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돼지피가 뿌려지고 그 헬라의 신상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호와 예배하는 자들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 이제 혁명을 일으켰었고 그래서 독립운동을 독립에 성공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재건해서 예배를 드렸던 그날 독립운동에 그 기념하고 기념하는 그날 그 시기에 물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입니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말씀 좀 해보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게 되면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너희가 판단하라. 그리고 26절 이어집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일 것 같으면 이미 알았을 터인데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시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양을 키우는데 목자들이 자기가 맡은 양들이 있죠. 그런데 때로는 안전을 위해서 여러 명의 목자들이 함께 큰 우리에 집어넣고 번갈아 보초를 서면서 이제 지킨답니다. 아침이 되면 자기 양떼는 잘 알아서 데려가는데 하나하나 부르고 이름도 부르고 한답니다. 때로는 성격을 따라서 별명도 붙여주고 우리도 어렸을 때 서로 별명으로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성격 유형에 따라서 별명들 다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개바라고 붙여주시고 야고보 형제들도 보아노게라고 붙여주시고 특성 따라서 붙여주는데 양들도 목자들이 그 특성 따라서 온순한 놈, 좀 센 놈 다양하게 붙여준다고 합니다. 이름도 불러가면서 바로 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굉장히 나쁜데 청력은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자기 목자의 목소리는 정확히 구별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나 따라가다간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양이 살려면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진짜 자기 목자의 소리인지 목자를 흉내내는 소리인지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죠. 2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떨어져 나왔으면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가고 있었는데 도둑이었으면 길 잘못 들어서 낭떠러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간절하게 목자가 찾아오기를 애소하면서 기다리는 것. 목자는 그 마음을 알고 마음으로 그 소리를 듣고 찾아와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돌아올 때 그 기쁜 모습 누가복음 15장 5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를 보게 되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늘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어깨 사이가 어딥니까? 등, 가슴, 목이죠. 무등 태워보셨습니까? 무등 태우고 안고 때로는 업히고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 어깨는 권능,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6장 6절에는 메시아의 예언인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통치권을 그 어깨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깨에 메시고 갈 때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누구도 해할 수 없고 공격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다. 어깨는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깨에 무등 타고 있는 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면 결국은 놓치게 된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라는 먼 나라에서 군인 두 명이 성질 나서 싸웠는데 기사에 올라 있어서 재미있게 한번 봤습니다. 두 군인이 싸우는데 너무 화가 났나 봅니다. 손에 뭔가 쥐어지고 달아났는데 휴대폰 주는 줄 알고 보니까 수류탄 안전핀 뽑은 걸 준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놓치면 죽는다. 던지면 딴 사람 죽고 옆에 사람들 신고해 경찰이 왔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다른 경찰이 잡았는데 자기도 힘이 딸리죠. 잡고 테이프로 돌돌돌 붙이고 전문가 올 때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이 경찰 칭찬하는 기사였습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해체하려고 다 하고 보니까 가짜였어요. 그래도 그쵸? 그래도 이 경찰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황당한 장난을 친 군인은 그 나라 법상 7년형은 받겠다. 이런 기사가 잠깐 나왔습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무리 잡으려고 발버둥 쳐도 결국은 혼자였다면 퍼질 수밖에 없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 잡으려 해도 결국은 놓칠 수밖에 없음. 주님 손에 굳게 잡혀 있으면 그 누구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손에 붙들리고 주님 가슴에 기대어서 말씀을 읽을 때도 기도할 때에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가 교제를 나눌 때에도 단지 입술이 아닌 가슴으로 사랑하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발 아래 앉아서 내가 예배할 때도 과연 주님의 그 발 아래 앉아있던 마리아의 자세인가, 그 마음 주님 앞에 있는가, 그때 진정한 친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말씀 읽을 때에도 그 예배하는 모든 상황 주님께서 나를 어깨에 올려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어깨에 올려주시니 그 세상 어떤 것도 나를 공격할 수 없는 주님의 승리에 그 어깨에 올라앉아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면서 지금 나는 어느 곳에 있는가, 발 아래 있는가, 손에 붙잡혀 있는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 있는가, 주님 어깨에 무등타고 있는가. 그곳이 아니라면 당장 그곳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긴급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일생 이렇게 늘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